오늘 함께 봉독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살아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관하여 말하다가 항상 있을 것, 영원히 있을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교회인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드러났다,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많은 교회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일 것이고 특별히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도 하고 세워졌을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교회마다 모습, 각양의 모습, 모양은 좀 다르고 연약함과 강함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에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살펴볼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되는 믿음, 소망, 사랑의 드러남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함께 보았던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바울이 기도하며 감사하는 내용인데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억에 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세 가지의 신앙적 태도 때문이었죠. 바로 1절, 1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의 인내,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삶으로 보여준 그 신앙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하고 혹은 완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교회 혹은 완벽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늘 그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띄우진 않았지만 성경 본문 성경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당연히 따뜻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를 질문해봤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해야 했을까? 당연히 하는 것인데 더 잘하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었고 오래 참아야 하는 오래 참아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면했을까? 이런 참아주어야 하고 격려해주어야 하고 또 붙잡아주어야 하고 훈계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윤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니까 이런 권면을 한 것인가? 이것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절이어서 짧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전반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권면이, 이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전도했을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했습니다. 빌립보 전도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는 각종 핍박과 고난, 폭행까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폭행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맞고 죽을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그 빌립보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아마도 저 같으면 당분간은 좀 쉬고 몸을 좀 추스리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시간을 좀 짜고 계획을 짜고 쉬어야겠다고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쉬던지 고난과 핍박이 덜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폭행 그런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구 10만 명이 넘는 무역과 철학의 중심지였었다고 합니다. 교통의 흐름이 활발했었고 그 지역은 로마 그리스 신들 또 황제 숭배에 대한 열심이 있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교류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게 되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또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될 때 바울을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때 핍박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또 전도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쭉 살펴보면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선동되었던 폭도들이 그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고 사도바울을 집으로 들인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주변 몇몇 사람들을 동네 대표격인 읍장들 앞에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소요를 선동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주고 매질을 하고 또 바울을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또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복음 증거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3주밖에 전하지 못했고 또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태도에서 균형 잡힌 성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은 시간은 있었고 교회를 형성하기도 참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오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고 항상 보고 싶었고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과연 그 핍박 속에서 잘 견디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그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대체로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의 균형이 삶으로 잘 드러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1장 3절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 주변 지역에까지 더 많은 지역에까지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넓은 지역에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그들이 바르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드러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밖에 함께하지 못했고 복음을 오래 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기가 차다는 말이 아니라 잔소리처럼 더 하라고 더 열심히 무엇을 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도를 받아 복음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나 언변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조차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 복음 전함이 내 능력이나 거짓말이나 혹은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고 유모의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듯 정말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갔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내 소명이었기에 내 삶의 이유이었기에 그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게 됐고 격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폭행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성장해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너무도 좋아서 많은 사람의 입소문을 타고 찾아가게 되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적인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여러 지역에까지 더 많은 지역에까지 퍼져나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완벽한 교회 혹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수준 높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3주 동안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떠나보낸 지도자 그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지켜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초반부에서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 믿음의 본질이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좋은 믿음의 특징들을 잘 살려가고 키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외적으로 닥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적으로 찾아온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서 살펴볼 내용들인데 그들이 당면한 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핍박의 문제였습니다. 적어도 1, 2년 정도는 내가 믿음 가운데 지키겠다 각오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그렇죠. 아무리 잘 버텨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수십 년을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모든 박해가 끝났다, 핍박이 끝났다,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이 박해를 이기고 굳건히 섰으면 좋겠다고 편지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박해 아래에 있다 보니 이 박해가 언제 끝날까?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왜 더 어려워질까라고 하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고민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교회 가운데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혼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살리신 분이 누구신지 이들이 분명히 믿었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분명히 재림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장래의 진노하심 가운데 건져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죠. 예,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과거의 우상을 버릴 수 있었고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분이 오시면 그 진노하심 속에서 온전히 건져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곧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의 재림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겁니다. 핍박은 강해지고 오히려 불편한 상황으로 점점 더 치닫고 있는데 오실 거라고 믿었던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온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 성도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보지 못하고 곧 온다고 했는데 그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과연 가짜가 아닐까?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헛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그 의심들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일부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바른 복음을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공부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장 정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혼란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에도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고 부도덕한 행위로 나아가거나 태만함으로 형제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고 사시고 참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부터 이미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하였고 그것을 분명히 붙잡았던 성도들인데 돌아가는 상황들, 그 현실들,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러한 정황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제까지 배워왔고 그대로 잘 살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더욱 많이 힘써 주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붙잡고 더욱 많이 힘써달라고 주님을 더욱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1절만 읽었지만 예, 1절 내려주시고요. 1절만 읽었지만 1절 이하의 4장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라.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속이지 말고 게으름이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형제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고 음란에 빠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 가치 속에 함몰되어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자기 손으로 일하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 성도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은사도 많이 가졌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여도 있었습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소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계속되는 이 고난과 박해와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균형이 잡혀서 믿음의 좋은 소문을 그 온 지역에 넓혀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1절 말씀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하기 전 바로 앞절입니다. 왜 더욱 많이 힘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더욱 많이 그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세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더욱 많이 힘써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사랑하는 주님 언제 볼까? 어떻게 볼까?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8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언급되고 있지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말씀 내려주시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부분에 대해서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형제들에게 주는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동사가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권계하다, 격려하다, 붙들어주다, 오래 참다, 오래 참으라. 네, 이 동사들은 원문에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용법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권계, 훈계하고 용기를 주고 지켜주고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게으른 자들을 훈계해라. 게으른 자다라고 하는 것은 대열을 벗어나서 무질서하고 일하지 않고 형제들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함께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 해야 될 그 질서를 무시하고 나는 편하게 일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면서도 난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계하라는 것이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세 번째, 붙들어주라는 것은 누구를 붙들어줍니까? 힘이 없는 자들은 내적인 것에 대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약하고 쉽게 낙담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지체들을 붙잡아 지켜주라는 의미인 것이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는데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멸망받을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끝까지 참아주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로마서 5장 6절과 8절 10절에 우리가 아직 6절은 연약할 때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원수이지만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참아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질서 있거나 마음이 강하거나 힘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그러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부류 혹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에게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함께 해야 될 우리 지체들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훈계하고 용기를 주고 지켜주고 참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 주님을 만나야 할 자들아 이 명령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과 크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혹은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때로는 좀 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찾아오고 이러한 삶의 연속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의 고난으로 또 혹은 시대와 문화에 영향받은 그 가치와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 주님을 맞이할 힘, 그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더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오래 참음으로 그 소망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그분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기에 그 소망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살아내는 성도로, 교회로 서로를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붙잡아주셨는데,